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22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살만 국왕과 면담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동 순방에 나섰습니다. 사우디 당국자들은 이번 이란 핵 합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난도 지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터 장관은 살만 국왕과 면담 뒤 기자들에게 살만 국왕이 오는 가을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방문을 마친 카터 장관은 요르단으로 돌아가 요르단 군 관계자들과 면담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조만간 카타르를 방문해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한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케리 장관은 아랍계 알샤르크 알아우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중동 지역에서 아랍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2주 뒤 카타르 수도 도하를 방문해 걸프협력위원회 전체 회원국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유자원이 풍부한 걸프 동맹국 대부분은 이번 이란 핵 합의를 공식적으로는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아랍 갈등 사태에 관여하고 영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 주말 지지자들에게 미국의 중동 정책은 이란 정책과는 180도 다르다며 이란은 동맹국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연방수출입은행 재인가를 요구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말로 사업 면허가 만료됐지만 공화당은 재인가 여부에 대한 표결 없이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수출입은행은 과거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지만 최근 공화당의 강경보수 성향 의원들은 이 은행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는 일부 대기업들만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과거 수출입은행과 협력해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 10명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입은행 찬성론자들은 중국과 독일 등 경쟁국들도 유사한 기구를 두고 자국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이 미국과 22년 전 체결한 지원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테미르 사리예프 키르기스스탄 총리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8월 20일부터 양국 간 협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이 같은 결정은 미 국무부가 올해 인권옹호상 수상자로 키르기스탄의 인권운동가인 아짐잔 아스카로프 씨를 선정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카로프 씨는 경찰을 살해하고 반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앞서 키르기스탄 외교부는 미국에 아스카로프의 수상 결정과 관련해 항의한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의 한 시장에서 22일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19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이번 공격이 파리앞주 알마르 지구의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을 겨냥했다며 사망자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보안군에 대한 무장저항 세력 탈레반의 공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할룰라가 일본 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할룰라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30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은 오는 25일 새벽 오키나와 동쪽 약 40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는 낮부터 평안남도는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북부지방에는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백성원입니다. 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 67m 높이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것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서해상 접경지역에 위치한 갈도에 방사포를 배치했습니다. 남북 민간단체가 개성에서 만나 광복 70주년 8.15 공동행사 개최 문제를 논의합니다.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지금 뭐 협의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이 평양주재 외교관들에게 북한 최고 지도자와 체제를 비방하는 모든 매체의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67m 높이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는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란 전망에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013년 말부터 중추 공사를 해온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미사일 발사대.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최근 이 67m 높이의 발사대 중축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기존 50m 높이의 발사대를 17m 더 높인 규모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30m 길이의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을 이곳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증축된 발사대를 이용해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보다 길이가 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사대 높이를 더 높였다는 건 발사체의 길이와 탑재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증축된 발사대가 완성 단계에 있다면서 하지만 주변 시설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사대 주변엔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전망대 등 부속 시설의 모습도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10월 12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꺾어지는 해 5년 단위, 10년 단위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고 노동당 창건 70주년 되는 해이고 지난 5월에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개설하면서 평화적인 우주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자주적인 권리를 주장을 한 바 있거든요. 계속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 10월에 아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연구위원은 북한이 증축된 발사대를 이용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단순한 발사가 아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신형 모터 시험 비행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무거운 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선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던 모터로는 불가능하고 더 강력한 신형 미사일 모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때 위협할 때 사용하는 KN-58과 같은 ICBM의 로켓 모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북한 입장에서는 이 ICBM의 테스트 비행 플러스 많은 페이로드, 그러니까 탑재량을 늘린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창건일을 기념해 미사일 발사를 지시했다는 첩보가 있었다면서 평양 인근의 무기 공장에서 관련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대 중축 공사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현재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스커드와 노동 등 각종 미사일을 비롯해 240mm 방사포, 장갑차 등을 집결시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한국과의 서해상 접경지역에 위치한 갈도에 방사포를 배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에선 NLL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한층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소식통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바로 북쪽에 있는 무인도인 갈도에 군사시설을 완공하고 122mm 방사포 4문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갈도는 한국 측 연평도에서 불과 4.5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북한은 지난 3월부터 이곳에 군사시설을 짓기 시작해 한국 군당국이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북한이 갈도에 구축한 군사시설은 덮개가 있는 진지인 6개호 9개로 이 가운데 6개는 화력을 배치하는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00여 명의 병력이 상시 주둔 중인 것으로 한국 군당국은 파악했습니다. 122mm 방사포는 북한이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사용한 무기로 최대 사거리는 20km입니다. 로켓 포탄의 길이는 2.87m, 그리고 중량은 66kg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방사포의 사거리를 감안할 때 연평도에 있는 해병부대뿐만 아니라 연평도 인근을 초기하는 고속함 등 한국 측 함정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 외교정책특보인 차두현 박사는 북한이 서해 NLL을 분쟁지역으로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그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분쟁지역으로 주장을 해나가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과시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군사적으로는 사실상 백령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서해 5도의 모든 기지들을 사정거리 안에 둘 수 있다는 그런 위협 의지의 과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은 갈도 말고도 연평도에서 12km 떨어져 있는 무도와 7km 거리에 있는 장제도에 이미 인민군 4군단 소속 방어부대를 주둔시켜 놓았습니다. 이곳들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 후 여러 차례 현지 시찰에 나설 만큼 중요한 군사 요충지입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 5도 주변 전력 강화에 열을 올렸고 이번에 갈도를 군사 기지화한 것도 그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박사는 미한연합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이 실질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초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해 대북군사력 강화에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의 입장에서 서해 접촉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시킴으로써 한미연합군사력 증강에 강하게 맞대응하는 의미와 함께 실제로 이러한 의지를 과시할 가능성까지도 높여주는 그런 군사적 움직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해안포에 맞서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사거리 20km가 넘는 유도미사일인 스파이크 미사일을 서북도서에 배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남북한의 민간단체가 광복 70주년 8.15 공동행사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성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광복 70주년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민간단체 사전 접촉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한국의 광복 70돌과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지난 6일 북측 준비위원회에 8.15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개성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고 북측도 최근 이에 호응해왔습니다. 북한은 23일 있을 사전접촉에서 다음 달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측 지역에서 열기로 한 민족통일대회에 참여해줄 것을 남측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신문을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3일에서 15일까지 백두산과 평양 판문점에서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한다며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참가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측준비위원회는 8.15 공동행사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열고 남북이 상대방의 행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측준비위원회 관계자입니다.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지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행사가 아닌 남북 공동행사가 됐으면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일단 내일 북측을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15 남북공동행사가 성사되면 지난 2005년 서울에서 열린 이후 10년 만에 8.15 공동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8.15 남북 공동행사의 경우 한국 정부 차원이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성사됐으면 좋겠다며 서울과 평양 중 어느 한 장소만 이분법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의 민간단체는 지난 5월 중국 선양에서 만나 6.15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6.15 공동행사의 성격과 8.15 공동행사 개최 장소에 대한 이견으로 6.15 행사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올해 상반기 북한에 컨테이너 6개 분량의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수도시설 장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8월 방북해 의료시설 두 곳에 수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의 테리 스미스 국장은 VOA에 올 상반기 북한에 컨테이너 6개 분량의 식량과 담요, 의약품, 수도시설 장비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2 and 3 went in April. Number 4 went in May. That one was canned meat and blankets, I think. We had medicine in that one as well.
지난 2월 컨테이너 1개 분량의 수도시설 설비를 지원한 데 이어 4월에 2 컨테이너 분량의 고기 통조림과 담요, 의약품을 보냈고 5월에 2 컨테이너, 6월에 1 컨테이너 분량의 식량과 담요를 보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5월에 보낸 지원품에는 미국의 구호단체 Stop Hunger Now가 기부한 영양쌀 28만 5천 명분이 포함됐다고 스미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It's a new partner that we have. It's called Stop Hunger Now.
스미스 국장은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과거에는 쌀과 메주콩을 지원했지만 지난 몇 년간 고기 통조림밖에 보내지 못했다며 스탑 헝거 나우가 기부한 영양쌀을 북한 내 결핵과 간염 환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원한 식량과 담요, 의약품은 이 단체가 지원하는 29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에 보내집니다. 지난 1995년 설립된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북한에서 간염 치료와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북한 보건 관계자들에게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의료계 종사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아직 B형 백신을 접종받지 못했다며 이번 방문 중 수집한 제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B형 간염이 북한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모든 사회 계층에 걸쳐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항바이러스 치료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말기 간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로운 간염 예방과 치료 계획을 공중위생부에 신청해 인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또 북한 결핵연구원들에게 결핵 예방과 진단, 치료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 단체가 후원하는 의료시설에 온실과 수도시설, 태양광 조명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8월과 9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새로 우물을 판 진료소 두 곳에 태양열과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스미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11월에도 현지에서 올해 지원한 물자를 확인하고 결핵연구소와 간염 예방, 치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평양주재 외교관들에게 북한 최고 지도자와 체제를 비방하는 모든 매체의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 조약국이 지난달 26일 평양주재 외교공관과 국제기구들에 북한 최고 지도자와 체제를 비방하는 모든 매체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고 영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상반기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외교관들을 포함한 모든 외국 국적자들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존엄과 북한 체제를 중상 비방하는 사진과 영화, 문학작품이 담긴 인쇄물과 휴대전화, 컴퓨터 저장장치인 메모리스틱 등을 북한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 등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영국 외교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또 북한이 계속 인권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북한 인권 상황이나 인권에 대한 북한의 접근법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영국 외교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14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올해도 북한을 인권 우려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등 인권 우려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에 대해 분기별로 인권 관련 변동 상황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지금 한국 DMZ 동부전선에선 대학생들의 100km 걷기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탈북학생과 또 해외에서 온 교포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으로부터 어떤 행사인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OA 노시창 기자가 박 이사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물망초란 어떤 단체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아, 저희 물망초는요, 자기 잘못 없이 이 나라가 주권을 잃었다든지 또는 탈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역사의 조난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네. 단지 탈북자만이 아니라 북군포로라든지 납북자 또는 사할린 한인 까레이스키, 뭐 731 부대 희생자들 이런 모든 자기 잘못 없이 국가가 위난에 처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네, 20일부터 대학생들이 이 동부전선에서 100km 걷기 행사를 갖고 있는데 이번 행사를 갖게 된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통일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어렴풋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의 내부 사정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고 사실 언제 통일이 될지 사실 통일이 언제 되느냐보다는 북한이 언제 무너지느냐 하는 데에 따라 있을 정도로 시기를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분단의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태어난 대학생들하고 또 탈북해서 온 대학생들, 그다음에 교포 대학생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DMZ를 걸으면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통일이 된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서로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작년에는 네. 서부전선 걸었고요. 올해는 지금 동부전선 걷고 있는데 내년에는 중부전선을 걸을 예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올해는 네. 몇 명이나 참가를 했습니까?
지금 학생들 70명에 우리 그 스태프들 또 안전요원들에서 85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대식구가 이동을 하시는데 동부전선은 길이 좀 어떤가요? 이게 시골길을 걷는 겁니까? 아니면 포장도로를 걷는 겁니까? 어떤 길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보면 동쪽이 굉장히 높죠. 산악지대고.
그렇죠.
그래서 길도 업다운, 이 오르막 길 내리막길이 굉장히 심하고 꼬불꼬불해요.
네.
그 길도 포장이 된 데도 있지만 포장이 안 된 데도 있고요. 철책 옆은 이제 그 오솔길처럼 걸어야 하는 곳도 있고 길도 아주 다양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터널도 많을 텐데요. 그쪽은.
네, 터널도 저희가 지나야 돼서 조금 전에도 터널을 지나왔고요. 근데 학생들은 다양한 길도 지나지만 그 터널 하나를 지나고 나면 날씨가 바뀌고 풍경이 바뀌고 또 우리 전적비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굉장히 극심하게 힘들었던 6.25 전쟁을 거친 격전지들이 많거든요. 거기를 지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65년 전에 여기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숙연해지고 그런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걷는 도중에 그 북한과 경계선의 철책 같은 것도 보입니까?
오늘도 걸었죠.
네.
을지전망대를 걸었으니까요.
네, 위험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위험하다는 것보다는 참 바로 북한이 적인데 손에 잡힐 듯한데 손만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북한 군인들이 배급이 끊겨가지고 그 DMZ 안에 들어와서 화전민처럼 이렇게 밭을 일구어서 자기들 그 푸성기를 그러니까 채소죠. 채소를 스스로 자급자족해 먹는 것도 빨래를 해가지고 옛날 우리식으로 이렇게 빨래를 널어 말리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네, 직접 육안으로 보이시나요 그것이?
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보이는 곳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도 있고 보이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그렇겠죠.
않은 지역이 있고
네.
저희가 걷는 100km 안에 아주 다양한 곳들이 있죠.
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학생들은 제가 작년에도 하면서 느꼈는데요. 우리 학생들한테서 희망을 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고 이 학생들이 뭐 역사를 아나 또 전교조도 교육받아가지고 생각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정말 걷고 나면 애국자가 되고요. 확고한 국가관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걷는 데서 이 마을을 지나올 때는 태극기를 다 나눠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의 소통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해외에서 온 대학생도 있고 저희는 이제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온 대학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온 대학생도 있고 북한에서 온 대학생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자란 대학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정말 뜨거워요, 열기가.
네. 네. 이번에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인사들의 강연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강연들이 준비가 돼 있나요?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한상대 총장님 강연이 있었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미래학자인 안종배 교수가 미래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강연을 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한 세 번은 이제 우리가 거치는 지역의 사단장님들이 해 주시고 전인범 장군이라고 이제 3스타 되시는 분이 강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3만 건 가까운 발명 특허를 내신 명장이 와서 김주환 명장이라고 명장님이 오셔서 강연도 하고요. 그다음에 탈북자 출신의 1호 비군이 스님이 되신 분, 그분은 북한에서 인민군 장교였었어요.
네.
그분의 특강도 마련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요?
아침 6시 반에 아침 식사를 하니까 5시 반이면은 다들 기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침에 다 챙겨서 보통 8시 반이면은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숙소에는 8시쯤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10시면은 다 소등하고 잡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30분씩 그룹 토의를 하고요. 네, 저녁에 들어가서 소등하기 전까지 1시간 동안 다시 그 특강 들으면서 집단 토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캠핑을 하고 다닙니까? 아니면 어떤 숙박 시설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요. 연병장에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군 숙소 그러니까 이렇게 쭉 침대라고 하기는 뭐하고 이렇게 군대에 신병 교육대 같은데 그런 데서 내일은 저희가 신병 교육대를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자고 그렇습니다.
네.
다양하죠. 자는 것도.
네, 그렇군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 얻어지는 효과 이런 것은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첫째, 개인적으로는요. I can do it. 나도 할 수 있다. 아, 우리가 정말 약하고 맨날 무슨 청년 실업이니 등록금 걱정이니 그랬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아, 내가 뭐든지 극복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누구인가. 그 나는 누구인가는 바로 국가란 무엇인가 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시 잡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미래에 대한 확신, 나도 뭐든지 할 수 있고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자기의 미래와 함께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도 함께 생각해보는 그리고 우리가 교포대학생 외국인이기 때문에 세계 평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이사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으로부터 대학생 DMZ 동부전선 100m, 100km 걷기 행사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을 예술을 통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림과 사진, 또 우표 등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어떤 장면을 포착한 것 같은데 사람들 표정이 다 인위적인 것 같아. 맞아.
서울 시립미술관 7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한을 예술적 화두로 조명하는 북한 프로젝트입니다.
멀리서 보면 표정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이번 전시에는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북한 화가들이 직접 그린 유화와 포스터 150점부터 외국 사진작가들이 최근 북한을 직접 방문해 찍은 도시 건축물, 풍경, 인물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대해 서울 시립미술관의 여경환 학예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번 광복 70주년 기념전으로 저희가 선보이는 전시는 북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북한 프로젝트라고 하면 사실 낯설 수 있고 생소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라는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자 적인 자아이자 타자인 이러한 북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예술적인 화두로서 북한을 예술적 화두로 삼고 질문을 던지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어떤 장벽들이 많은 주제인데 이 주제를 본격화해서 같이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서 전시장에 오는 관람객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북한 화가들의 작품은 유화 70점과 포스터 80점으로 구성됐는데요. 유화는 네덜란드 로날드 그로엔 컬렉션, 포스터는 네덜란드 빔 반 데어 비즐 컬렉션, 우표는 한국 신동현 컬렉션으로 통일부 등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유치했습니다. 또 영국의 닉 덴지거, 네덜란드의 에도 하트먼, 중국의 왕거펑 등 외국의 작가들이 이방인의 눈으로 본 2010년 이후의 북한 인물과 풍경사진 46점도 공개됐는데요. 계속해서 여경환 학예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전시는 세 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섹션은 한국 미술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상상하는 예술적 상상을 보여주는 섹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의 사진가들이 외국의 눈으로, 서구의 눈으로, 중국의 눈으로, 외부의 눈으로 북한에 가서 북한의 풍경과 인물들을 담은 사진 섹션이 있고요. 세 번째 섹션으로 그렇다면 북한 프로젝트면 북한에서는 도대체 예술가들이, 미술가들이 어떤 그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화 섹션이 있고 포스터 섹션, 북한 우표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북한 섹션, 예술가 섹션, 사진 섹션, 세 가지 섹션으로 이 전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북한 우표 100여 점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고 38선 분단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개조해 만든 통일의 피아노도 눈길을 끕니다.
유대 행사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 통일부랑 재해기획이랑 같이 진행하는 통일의 피아노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것은 전시장 밖에 부대 전시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작가와의 대화나 아니면 전문가 강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과 분단의 현실을 예술적 화두로 삼아 작업하는 한국 작가들의 영상 설치 작품 18점도 전시됐습니다. 중진 작가 강익중, 박찬경, 노순택, 이용백을 비롯해 탈북 작가 선무, 신진 작가 권하윤, 전소정 등이 참여해 설치와 영상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시 첫날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는데요.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을 예술 작품을 통해 가까이 볼 수 있었다는 관람객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직접 보니까 저는 되게 의외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뭐 붓터치나 이런 걸 이렇게 그렸구나 이러면서 좀 생각이 저는 바뀌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인데도 한 사람이 그린 그림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놀라웠고 그 북한 현실을 찍은 사진들을 보는데 그것도 되게 낯선 풍경이라 좀 이질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저희 시대에는. 근데 예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같은 하늘을 보면서 하지만 경험할 수 없는 북한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전시보다.
북한 작품이잖아요. 북한 체제 같은 체제나 또 환경 같은 모습도 알 수 있고 사실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뒤떨어진 나라라고는 알고 있지만 기법이나 이런 걸 봐서는 전혀 뭐 그런 거 느낄 수 없고 미술 정도는 인정할 만한 소녀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고 뒤에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 모습이 소녀 이미지랑은 다르게 안 좋은 모습? 네, 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인상 깊었어요.
그림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 관람객들도 있는데요.
보니까 여자 군인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동포로서 뭔가 더 분단되었던 현실을 잘 느껴지면서 가슴도 아팠던 것 같아요.
북한이랑 이런 교류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접하는 것보다 이렇게 미술로 간접적으로 먼저 접해서 괴리감을 처음에 줄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한편 전시 기간 중에는 학술 발표회, 예술가와의 이야기 시간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세계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지만 양국 간의 이견을 재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방위백서를 둘러싸고 외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카터 국방장관의 이스라엘 방문 결산부터 해볼까요?
네,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지난 19일부터 이란 핵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중동의 순방국들을 순방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방문한 데 이어 22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는데요. 이란 핵합의에 대한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도 이란 핵합의 뒤에 미 고위관리의 첫 이스라엘 방문이었는데 면담 분위기가 좀 냉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제1의 미국 동맹국인데요. 미국은 해마다 30억 달러 상당의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배경 때문에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장관급 고위관리가 방문할 때마다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공식 환영사를 발표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그런 전례를 깨고 바로 대화로 들어갔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그만큼 이번 이란 핵합의에 불만이 많다 뭐 이런 표시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카터 장관 역시 양측 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카터 장관은 요르단의 한 공군기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해서 두 나라는 여전히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런 분위기 어느 정도 뭐 앞서서도 예견됐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합의를 아주 강경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쉽게 진정될 분위기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카터 장관의 방문을 통해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게 오바마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네타냐후 총리와 카터 장관의 대화가 1시간 이상 지속됐지만 양방 쌍방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란 핵합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1일 오후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란 핵합의는 역사적 실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이란이 수십 개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관리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면담에서 이란이 제재 해제를 통해 천억 달러 이상을 손에 쥐고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이번 방문 뭐 이렇게 입장 차만 확인한 수준이라면 카터 장관 이스라엘 방문이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그런 이견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방문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제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대응에 대해 양측이 폭넓게 논의했다는 겁니다. 양측은 또 내전 이후 23만 명 이상이 사망한 시리아의 안정화 방안과 또 잔인한 극단주의 순위파 무장단체인 ISIL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미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예, 이스라엘에 이어서 카터 장관의 사우디 방문 역시 관심사죠?
그렇습니다. 이란이 아랍 시아파의 맹주라면 사우디는 순위파를 대표하는 나라인데요. 종파 간 대립이 뚜렷한 상황에서 서로 견제가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이란 핵합의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처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카터 장관은 살만 빈 압돌아지지 사우디 국왕을 면담하고 국방 관리들과 만나 이란 핵합의의 배경을 설명한 뒤 다시 요르단으로 이동해 현지 관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번에는 동북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국방백서를 발표한 소식 어제 자세히 전해드렸었는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 반응을 보였었군요.
네, 중국 외교부가 21일 일본의 방위백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의 방위백서는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중국의 정당한 군사력 발전과 해양활동을 왈가왈부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악의적으로 중국 위협론을 부각시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나요?
일본은 중국에 대해 24쪽에 걸쳐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27년 사이에 국방 예산을 41배로 늘리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자세가 고압적이며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시키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 때문에 일본과 중국 간의 외교 공방이 가열되는 그런 양상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22일 중국의 방위백서 비판을 또다시 반박했는데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중국의 비판과 관련해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 양측이 그런데 특히 동중국해 가스전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논란은 일본이 이번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비판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일본은 백서에서 중국의 가스전 개발에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 정부에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20일 중국의 가스전 건설 모습을 촬영한 사진까지 공개하며 중국을 압박했는데요.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중국이 지난 2008년 일본과 합의한 이 지역의 가스전 공동개발 계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현상 유지가 아닌 상황을 바꾸려 하고 있어서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어떤 입장이죠?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이 동중국해 분쟁이 없는 해역에서 원유와 가스 개발을 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스전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시설입니까?
일본이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중국 측 가스전 개발 시설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설정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예.
하지만 일본이 자체 설정한 중간선 부근에 있어서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두 나라는 이 지역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008년 공동으로 가스전을 개발하자고 합의했지만 사실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중국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기뢰 제거 합동 훈련을 하고 있군요.
네, 일본의 교도통신이 22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아오모리현 무스만에서 미 해군과 대규모 기뢰 제거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훈련 장면이 언론에 자세히 공개됐는데요. 기뢰를 발견해 처리하는 모습, 또 함정에서 음파를 발사해 해저의 모형 기뢰를 탐지하고 원격 조종이 가능한 로봇으로 폭약을 기뢰 부근에 설치하는 작업들이 공개됐습니다.
예, 언제까지 훈련 계속하는 거죠?
이번 훈련은 지난 18일 시작됐는데요. 오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해상자위대는 이번 훈련에 함정 18척, 항공기 9대, 그리고 병력 850명이 참가했고요. 미 해군은 기뢰 제거 함정 2척과 항공기 3대가 참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중국 역시 해상 훈련을 시작했군요.
네, 최근 중국에서 해상 훈련을 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0일 하이난다오 동부지역, 즉 동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열흘간 실시되며 훈련 지역에 대한 선박 진입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20일에도 중국 CCTV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대규모 군사훈련 장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기후와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전 세계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3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영어로 NOAA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대기청이 지난달인 6월에 세계 평균 기온은 화씨 48도, 섭씨로 환산하면 13.6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최고 기온인 지난해 6월보다 섭씨로 0.12도 높아진 것인데요. 이렇게 기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봄부터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크게 높아져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우 강력한 슈퍼 엘니뇨 현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엘니뇨 상당히 자주 듣는 기상 용어인데 이게 어떤 현상이고 또 과거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었습니까?
네, 엘니뇨는 태평양 적도 인근의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남미의 페루와 에콰도르 등 적도 지역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고온 현상을 보이면서 시작됩니다. 특히 이 엘니뇨 현상이 2도 이상 오르고 오래 지속되면 이것을 슈퍼 엘니뇨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폭우와 가뭄 등 지구촌 곳곳에서 각종 기상이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난과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곡물 수확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풍이 또 발생했군요.
네, 아시아에서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요. 제12호 태풍 할롤라입니다. 할롤라가 현재 그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할롤라는 하와이의 남자아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
21일 현재 할롤라는 일본 도키나와 동남쪽 약 1800부근 킬로미터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시속 10km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럴 가능성이 큰데요. 한국기상청에 따르면요. 22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23일에는 한반도 전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린 뒤 이 장마전선은 26일 북한 지방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입니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대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날씨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에 차가 크겠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 22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양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강계는 구름이 많고 오후 한때 비를 뿌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1도, 그리고 낮 최고기온 29도로 예상됩니다. 해주와 개성 모두 흐리고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해주의 최저기온은 24도, 최고기온은 27도, 그리고 개성은 최저기온 23도, 최고기온 28도가 되겠습니다. 함흥, 흐린 날씨 보이겠고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 28도. 장지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최저 15도, 최고 23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희예산은 구름이 많이 끼고 오후에 역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19도, 최고 28도. 선봉, 오늘 구름 많이 끼겠고 최저기온 20도, 최고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원산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21도, 최고는 27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를 뿌리는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광장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22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살만 국왕과 면담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란 핵합의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동 순방에 나섰습니다. 카터 장관은 사우디 당국자들이 이란 핵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자들은 이란 핵합의가 타결된 이후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난도 지지도 하지 않아 왔습니다. 카터 장관은 살만 국왕과 면담 뒤 기자들에게 살만 국왕이 오는 가을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방문을 마친 카터 장관은 요르단으로 돌아가 요르단 군 관계자들과 면담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조만간 카타르를 방문해 이란 핵합의와 관련한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케리 장관은 아랍계 알샤르크 알아우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중동 지역에서 아랍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2주 뒤 카타르 수도 도하를 방문해 걸프협력위원회 전체 회원국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유 자원이 풍부한 걸프 동맹국 대부분은 이번 이란 핵 합의를 공식적으로는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아랍 갈등 사태에 관여하고 영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연방수출입은행 재인가를 요구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말로 사업 면허가 만료됐지만 공화당은 재인가 여부에 대한 표결 없이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수출입은행은 과거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지만 최근 공화당의 강경보수 성향 의원들은 이 은행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는 일부 대기업들만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과거 수출입은행과 협력해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 10명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입은행 찬성론자들은 중국과 독일 등 경쟁국들도 유사한 기구를 두고 자국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이 미국과 22년 전 체결한 지원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테미르 사리예프 키르기스스탄 총리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8월 20일부터 양국 간 협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이 같은 결정은 미 국무부가 올해 인권 옹호상 수상자로 키르기스스탄 인권운동가 아짐잔 아스카로프 씨를 선정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카로프 씨는 경찰을 살해하고 반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앞서 키르기스스탄 외교부는 미국의 아스카로프의 수상 결정과 관련해 항의한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의 한 시장에서 22일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19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이번 공격이 파리압주 알마르 지구의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을 겨냥했다며 사망자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12호 태풍 할룰라가 일본 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할룰라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30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은 오는 25일 새벽 오키나와 동쪽 약 40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는 낮부터 평안남도는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북부지방에는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